희쟁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일상적으로 혼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든지 묵상은 한국에서보다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온타리오 호수를 걸을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즐겼었는데, 이번에 3박 4일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그 내 속에서 열정이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 속에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그 남자들만의 모임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는 성당에서, 우리 본당에서 예비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비자들을 모아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우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신앙에 맞들여가는 예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기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상황이나 일을 시작할 때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많이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면 숙련된 숙련공들을 부러워하면서 방법을 물어서 터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상황이나 일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유를 찾기도 합니다. 신앙을 처음 가지는 사람들도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신앙을 키워가고 기도의 방법을 물어가면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기초를 삼고자 물어오는 예비자들의 질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스스로의 신앙이나 교리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없기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하느님에 대한 공부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죄와 벌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당연히 죄와 벌은 두려움의 부분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지은 죄와 회개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가게 됩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이사야 예언서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크기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 전의 죄들을 전부 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할 때 재밌는 반응이 가끔 나오게 됩니다. 죄를 좀 더 짓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왕 죄 사함 받을 것, 나쁜 짓 좀 더 하고 늙음하게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으면 즐길 것 다 즐기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악한 잔머리를 그래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만 안 받았으면 이런 죄에 대해서 죄의식도 안 느낄 것인데 미리 세례 받는 다음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세상 속에서 나쁜 짓도 하고 죄의식 느끼지 않으며 편하게 살 것을 먼저 주님을 알아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죄의식을 느끼고 성사를 봐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면은 경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사기죄가 제일 크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큰 죄는 가정파괴범이나 살인자나 성추행범들이 제일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죄죠. 큰 죄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기죄가 제일 크냐 하면은 사람을 죽이거나 가정파괴범이나 모든 사람들은 지나고 나면은 자신의 마음에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기꾼들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실수했을까를 보면 사기꾼들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합니다. 그 비상한 머리를 잘못 이용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속일 수 있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은 그 사기꾼은 자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 무엇을 실수했기에 이렇게 잡혔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에 나가서는 또 완전한 범죄를 노리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일 악독한 죄가 사기죄라고 합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먼저 알아서 세상 속에서 즐기지 못하고 손해보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사기성이 농한 자신의 이기적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을 믿는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삶을 찾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사실은 회개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단지 구원의 조건으로, 현실은 구원을 위한 고통의 십자가로만 바라본다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이런 부분에서 해석되어질 것이며 복음에서 이야기되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진정 구원의 대상 속에서 소외된 것으로 치부된 세리와 창녀의 구원 또한 회개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로 준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여 신앙을 판단하고 하느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속에 숨어 있는 풍부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유혹하는 많은 죄의 현상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합리화시키면서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사람,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 지으며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외시킨 구원의 대상 중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구원의 길에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큰 아들일 수 있으며 우리는 예라고 응답하고도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작은 아들이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잠시 묵상해 봅시다.